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다섯 명의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선왕이었던 요시아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아킨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 왕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순서적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호아김이 나왔다, 시드기야가 나왔다, 다시 여호아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왕들의 순서를 좀 정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김 제4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아김이 어떻게 왕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시아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이죠. 왕이 율법책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이 남유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북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거의 정복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아수르가 몰락하는 상태가 발생되자 애굽에서는 이것들을 가만히 둘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좋은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면 자신이 위태해졌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남유다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이렇게 지나갈 때이 요시아 왕이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애굽의 군대를 무깃도에서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애굽은 이제 갈 길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저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떠한 승패가 정확히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그미스 1차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요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는 넷째 아들입니다.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어떠한 승패가 명확히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이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새로운 왕이 떡하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마음대로 왕이 되래. 그래서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은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왕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아김은 둘째예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도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됐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동생이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여론은 자기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아요? 백성들과 고관들은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은데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은 자기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하 23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장 3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라. 그러니까 저기 넷째죠. 넷째죠. 왕이 될때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김이 왕이 됩니다. 3개월 만에요. 여호아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자신을 왕을 삼았던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는데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이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왕시켜준 애굽 왕인 바로 느고에게 은금을 징수하였다라고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조공을 애굽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나 그 여호와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지금 여호와김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왕됨을 어디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냐면 화려한 건축물을 통해서 내가 왕이 왕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외적인 것에서 찾는 거예요. 백성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왕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화려한 건축물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혹시 우리의 직분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떤 직분에 있어 라고 해서 우리의 거기서 찾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민크코트에서 찾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오면 권사님들이 다 민크코트를 입고 있대요. 백에서 찾고.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정체성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왕,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애굽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여호야김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하대하고 있었고 학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2절입니다. 36절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기록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해라 라는데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거 듣고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 좀 기록해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 3절에는 이렇게 요약돼서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5절에는요 그 요약본이 풀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보시면 2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지금 같은 기간이죠. 그렇죠? 넷째 해죠.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까지 여기서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년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셔야죠. 요시아 왕, 여호아스, 그 다음 누구였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은 제가 피면 안 되니까 이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스 13년째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준히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23년간 꾸준히 얘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예레미야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영원히 약속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저희가 찾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아라는 선지자였어요. 여호와 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 김 왕이 안 되겠다, 저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우리아는 애굽까지 도망가요. 그랬으면 아 도망갔어 라고 놔줘야 되는데 여호와 김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애굽에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쫓아가서 이 우리아를 잡아와서 기어코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영적인 분위기는요, 이런 얘기를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36장 4절,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 감시받고 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룩이 대피를 했어요.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바룩이 대피를 하면서 대피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바룩 보고 네가 들고 가서 성전에서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45장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5장 우리 한 번만 더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45장 3절. 지금 굉장히 위험한 미션을 수행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서 던져주고 오라는 게 아니라 잘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성전에 들고 가서 읽으라고 얘기하니까 4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가서 읽으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이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삼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라고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이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굉장한 부담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근데 이 말을 전할 때 언제 전하냐면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금식일에 기다렸다가 낭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지금 가서 바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있는데 그때 낭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금식일은 속죄일에 관련된 매년 다가오는 그런 금식일이 아니고요. 어떤 종교력에 따라 정해진 날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여 소집된 특별한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9절에 오늘 36장 9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그전에는 제4년이었죠.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했고 지금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여호야김 5년에 지금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1차 전투에 어떠한 승패를 보지 못했어요. 2차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애굽은 군대를 파병시켜서 전쟁해서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힘을 못 쓰는 상황까지 발생됐습니다.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블레셋까지 아스글론까지 함락시켰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만 이제 방향만 틀면 이제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풍전 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운 때 드디어 이제 이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받았던 이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잘 들을 것 같죠?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11절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많은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줬죠. 고관들이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거의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왕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도 이제는 상황이 급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고 몰아가시고 또 이 끝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전하면 바보 취급받고 무시받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여호야김이 결국은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우게 됩니다. 선왕이었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또이 한국 이 조국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마음을 찢는 자신의 옷을 찢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